여러분,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 그 AI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면서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꽉 막아버렸잖아요.
네, 이른바 좁은 마당 높은 담장이라는 아주 강력한 제재 전략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중국의 화웨이가 그 미국 엔비디아의 수출용 칩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AI 칩을 버젓이 만들어냈습니다.
와, 정말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거대한 기술 자립을 키워낸 약간 괴물을 만들어버린 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에서는 바로 이 믿기 힘든 역설에서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다룰 자료들이 꽤 방대하죠?
네네, 2026년 6월 현재 시장에 막 쏟아진 중국 정부의 공식 문건들, 그리고 최신 반도체랑 로봇 산업 분석 보고서들을 쫙 모아봤는데요.
네.
이게 겉보기엔 다 다른 뉴스 같잖아요. 근데 들여다보면 모두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으로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기업 하나가 기술을 개발했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수많은 자료들 속에서 해독해낼 핵심 미션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국이 어떻게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규칙을 통째로 새로 쓰고 있는가?
네, 규칙을 새로 쓴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미국의 그 촘촘한 기술 통제가 어째서 중국의 완전한 기술 자립을 앞당기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는가 이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여러분, 이건 그냥 연구실 엔지니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 속 기기들,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판단, 나아가서 이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는 운영체제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전환점이니까 꼭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기저가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현장이니까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흔히 국가 간의 기술 패권 다툼을 보드게임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아, 보드게임이요? 네네.
원천 기술을 막 개발해서 게임판 자체를 까는 게 1단계. 그 위에 올라가는 게임 말들을 아주 싸게 대량 생산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게 2단계라면요.
네.
가장 무서운 3단계는 아예 게임의 규칙서를 써버리는 겁니다. 남들이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나한테 통행료를 내게 만드는 거죠.
아, 규칙을 장악한다. 확실히 무섭네요.
네, 현재 통계를 보면 중국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점유율을 무려 78에서 최대 85%까지 먹어치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인 물량전은 이미 진작에 끝났다고 봐야겠죠.
네, 물량전이 끝났으니까 이제 게임의 룰을 세팅하겠다는 그 노골적인 의도가 2026년 2월 베이징에서 발표된 문건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아, 그 중국 공업정보화부 문건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산하위원회가 유니트리, 아지봇 같은 무려 120개가 넘는 기관과 단체를 싹다 긁어모아서 휴머노이드 로봇 구현지능 표준체계라는 걸뜻 발표했습니다.
와, 120개 단체를 한 번에요?
네, 당장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 사실상 일종의 국가 법령인 셈이죠.
무려 18개 머리나 은밀하게 준비해서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아버린 거네요.
제가 그 문건 내용을 쭉 보니까 뭐 기초 용어부터 하드웨어 규격, 현장 성능 요건까지 6가지 갈래가 있던데요.
네, 6가지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VLA 모델 접속 규격이었어요. 시각, 언어, 행동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로봇의 되뇌랑 손의 역할을 하는 AI 모델의 기준을 자기들이 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기술적으로 정확히 어떤 파급력이 있는 겁니까?
여기서 주목할 만한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로봇을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스마트폰이요? 네.
스마트폰 생태계가 구글의 안드로이드랑 애플의 iOS로 쫙 양분되어 있잖아요. 인간형 로봇도 결국 두뇌 역할을 하는 이 VLA 모델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뇌가 있어야 움직이니까요.
네, 근데 중국이 이 모델의 데이터 입출력 방식, 즉 기계들끼리 소통하는 인터페이스를 자기들 국가 표준으로 아예 강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설마 중국에 팔려면 다그 방식에 맞춰야 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로봇을 팔거나 심지어 부품 하나라도 납품하려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은 자기들의 소프트웨어를 중국 방식에 뜯어 맞춰야 하는 거죠. 거대한 글로벌 종속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렇게 들으니까 문건의 여섯 번째 항목인 그 안전과 윤리 기준, 이것도 완전히 다르게 놓이는데요.
아,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착해 보이죠?
네네. 표면적으로는 로봇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비상정지 권한을 사람에게 둔다, 이거 지극히 당연하고 좋은 소리 같았거든요. 근데 중국이 굳이 윤리를 1순위로 내세웠다는 건 나중에 서구권에서 막 제재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방패를 깎아둔 거 아닌가요?
와,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국의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노림수거든요. 훗날 미국이나 유럽이 국가 안보 핑계로 중국산 로봇 수입을 막으려고 할 때를 대비한 거죠.
아, 우리는 이미 세계 최초로 엄격한 윤리 표준을 법으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맞받아치려고요.
네네. 명분을 미리 선점한 겁니다. 이게 과거 통신산업 역사에서 화웨이나 GTE가 썼던 방식이랑 소름돋게 똑같아요.
과거에 그 3G에서 6G 통신망으로 넘어갈 때 14억 내수시장 무기로 자기들 기술 규격을 먼저 촥 깔아버린 다음에 국제표준화기구 찾아가서 이거 이미 전 세계 절반이 쓴다, 이렇게 밀어붙였던 그 싹쓸이 공식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중국은 지금 그 통신시장의 승리 공식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문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무섭네요.
게다가 현재 베이징 혁신센터 주도로 1만 대가 넘는 로봇을 산업 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실경실은, 그러니까 실제 현장 훈련 프로젝트가 막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1만 대요. 세상에.
네, 여기서 무섭게 쌓이는 방대한 현장 데이터 자체가 다른 국가들한테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진입 장벽이 될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이죠?
네, 맞아요. 바로 한국입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이 근로자 1만 명당 1012대를 쓰면서 아주 압도적인 세계 1위거든요. 근데 그 속을 뜯어보면 핵심 부품 국산화율은 43%에 불과해요.
참 뼈아픈 수치죠.
그쵸. 관절을 유연하게 꺾어주는 감속기의 76%는 일본에서, 모터를 돌리는 연구자석의 88.8%는 중국에서 사오고 있단 말이죠.
네, 가장 많이 쓰면서 정작 시스로 만드는 힘은 아주 취약한 딜레마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부품 위종보다 훨씬,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치명적인 위협이 하나 숨어 있어요.
부품보다 더 치명적인 게 있다고요?
네, 방금 전 우리가 다뤘던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 표준, 즉 API 통신 규격의 종속 문제입니다. 부품은 나중에 돈도 주고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그만이거든요.
아, 하드웨어는 대체가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시스템 규격 자체가 종속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API 종속이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매일 쓰는 API 말인가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치명타를 입히게 되나요?
이걸 언어 문법에 비유해 볼게요. 한국의 아주 뛰어난 스타트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지능을 개발했다고 쳐보죠.
네, 뇌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 뇌로 로봇 팔다리를 움직이게 신호를 보내려면 무조건 중국이 정해둔 문법 규칙, 즉 중국의 API를 거쳐야만 작동하도록 시장이 세팅돼 버린 겁니다.
아, 우리말로 자유롭게 명작 소설을 쓰고 싶은데 상대가 던져준 중국어 단어장이랑 문법 안에서만 글을 쓰라고 강제당하는 격이네요.
맞습니다. 끔찍하죠. 꼽대기만 한국 로봇이지 생각하고 움직이는 회로 자체는 다 중국 시스템에 빨려들어가는 겁니다.
와, 결국 한국 기업들은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은 꿈도 못 꾸고 남이 만든 시스템의 부품이나 조립해주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크겠군요.
네, 그래서 최근 서울 포럼 2006에서도 아주 강력한 경고가 터져나왔던 겁니다. 우리도 빨리 규제 풀고 한국판 실경실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요.
아하,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는 거군요.
네, 개방형 로봇 OS를 만들어서 미국, 유럽이랑 데이터를 공유하는 연합을 짜지 않으면 이대로는 도저히 중국의 속도를 당해낼 수 없다는 절박한 분석이었죠.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이미 1만 대 이상을 현장에서 막 굴리면서 블랙홀처럼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중국의 그 무식한 속도를 한국이 단독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좀 회의적인데요.
네, 뼈아프지만 아주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근데 그 속도의 격차를 명확히 인정해야만 글로벌 연대 같은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는 유일한 틈이 바로 미국의 그 대중국 제재잖아요.
네, 안보 기반 제재죠.
미국이 엔비디아 H200 차단하면서 중국 AI를 아주 말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 제재가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냐,
이걸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지점이 이번 딥다이브가 다루는 가장 아이러니한 역설입니다. 미국이 외부 기술을 뚝 끊어버리니까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발개위가 향후 5년간 우리 돈으로 약 450조 원을 자국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와, 450조 원이요?
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지침을 내렸습니다. 성능이 떨어져도 무조건 80% 이상을 자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채워라 이거죠.
국가가 그냥 강제로 거대한 온실시장을 만들어버렸네요. 그 지침 하나로 시장 지형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뭐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봐야죠. 과거 중국 내 AI 가속기 시장의 90%를 엔비디아가 독점했었거든요.
네, 거의 엔비디아 천하였죠.
근데 지금은 55%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반대로 화웨이나 캠브리콘 같은 중국 토종 반도체 점유율은 절반을 돌파했다는 분석까지 막 나오고 있어요.
저도 최근 공개된 화웨이의 신형 승등칩 벤치마크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미국이 성능을 억지로 반토막 내서 만든 엔비디아 다운그레이드 칩보다 화웨이 칩이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수치가 나왔잖아요.
네네. 자체 발표 기준이긴 하지만 상당히 위협적이죠.
게다가 엔비디아의 가장 큰 무기인 쿠다 생태계마저 흔들리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이 쿠다가 개발자들이 AI 연산 소프트웨어를 짤 때 쓰는 아주 마법의 도구 같은 거거든요. 개발자들이 여기 다 익숙해져 있어서 엔비디아를 절대 못 떠나는 강력한 해자였죠.
근데 화웨이가 그걸 우회하는 길을 뚫어버린 거군요.
네, 화웨이가 기존 쿠다 코드들을 자기네 승등칩에서 잘 돌아가게 싹 다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변환 도구를 무료로 막 풀기 시작했습니다.
와, 무료 번역기요?
네, 그러자 텐센트, 바이트댄스 같은 거대 빅테크들이 엄청난 속도로 엔비디아를 버리고 화웨이로 쫙 갈아타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통제가 자립을 강제라고 제재가 경쟁자를 키우는 완벽한 역설이네요. 젠순황 CEO가 정부가 우리 손발 묶어놓고 화웨이한테 밥도 먹여줬다고 한탄한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네, 외부의 촘촘한 통제가 오히려 처절한 자립 생태계를 강제로 부화시킨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아, 칩 설계는 베꼈다고 쳐도 실제로 그걸 찍어내는 하드웨어 제조 공정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화웨이가 도면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그려도 결국 그걸 실물로 깎아내는 건 중국 1위 파운드리 기업인 SMIC의 몫이거든요.
네, SMIC요.
근데 SMIC의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수율이 여전히 처참합니다. 10개 찍어내면 상당수를 불량품으로 버려야 해요.
인재도 쏟아붓고 돈도 천문학적으로 주는데 왜 그렇게 수율 올리는 게 힘든 걸까요?
나노 단위 회로를 그리려면 아주 얇고 정교한 붓, 그러니까 ASML이 독점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수인데요. 미국이 이 붓이 중국에 들어가는 걸 아예 원천 봉쇄하고 있잖아요.
아, 붓이 두꺼우니까 덧칠하다가 다 뭉개지고 불량률이 치솟는군요.
맞아요. 대노왕의 통찰이 바로 여길 찌릅니다. 도면은 베낄 수 있어도 생산 라인에서 수만 번 깎아보며 몸으로 체득한 현장 감각, 즉 공정 지식은 절대 하루아침에 베낄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나비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중국의 제조 공정 한계라는 약점 덕분에 역설적으로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아, 네. 디램 쪽 수요가 폭발했죠.
중국의 독자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고성능 AI 메모리 수요가 폭발했고 덕분에 한국 기업들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 같죠? 근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시한폭탄이 숨어 있다고요?
네,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죠.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CXMT를 봐야 합니다. 얘네가 1조 원 넘는 자금을 HBM 라인에 쏟아부어서 당장 2026년 말에 HBM3 양산을 목표로 달리고 있거든요.
HBM이면 AI 반도체 옆에 찰떡처럼 붙는 필수 메모리잖아요. 한국은 6세대인 HBM4 양산하면서 2-3년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HBM3를 뽑아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순간이 중국 반도체 굴기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시점입니다. 화웨이 가속기랑 CXMT의 자체 메모리가 결합하는 순간 대외 기술 의존도가 완전히 제로가 되거든요.
와, 100% 완전한 연산 자립이요.
네, 능력을 아득히 높여놔야 합니다.
네, 기술 초격차라는 아주 좁은 피난처네요.
네, 미국과 중국이 치고 있는 담장의 높이에 따라서 이 골든타임이 길어질 수도 순식간에 짧아질 수도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 탐구를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로봇 표준이라는 규칙의 지배를 노리는 중국.
미국 수출 통제로 만들어낸 빗장 속의 자립,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2에서 3년의 골든타임을 마주한 한국과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현주소, 참 무겁게 다가오네요.
네,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미래 글로벌 기술 패권의 최종 승패가 누가 가장 빨리 실제 현장 데이터를 긁어모으느냐에 달려있다면 말이죠.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데이터 수집 규제를 가진 서구권 주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규제 때문에 데이터를 못 모으니까요?
네, 아무리 하드웨어 기술력이 뛰어나도 국가 주도로 무한대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중국 같은 체제와의 경쟁에서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와, 세상에. 프라이버시라는 소중한 가치가 미래 산업에서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딜레마, 정말 생각할수록 소름 돋네요.
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아주 뼈아픈 딜레마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생각거리, 여러분도 꼭 한번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과 경제의 규칙이 통째로 바뀌고 있는 지금, 늘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놀라운 통찰로 뵙겠습니다.